사랑하는 이게 좀 걸리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가족 방문한 홍인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무려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간단히 한번 보죠.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고, 25절 저기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여기서 자기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고, 26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여기 의로우심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헬라어의 이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을 좀 달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좀 로마서를 보면 3장 3절을 보시죠. 의미를 알기 위해서 3장 3절을 보면, 여기에 이 뒷부분에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 5절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두 번째 줄 정도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참되심이 병행을 이루고 서로 그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신의를 지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서 이 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의가 있어야 된다,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또 친구 사이에도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때의 의와 비슷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리 또는 하나님의 신이, 이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의가 나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 그냥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배신은 죽음입니다. 배신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배신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도처에 특별히 신명기에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의 저주라는 말도 배신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시지요. 배신은 우리 인간이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배신자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슨 계약을 하지 않아요? 이 계약을 하는데 이 쌍방이 동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신자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배신자 인간에게 자신의 의리, 자신의 신의를 지키실까요? 오늘 저는 이 로마서 아까 읽었던 본문 3장 21절부터 2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리에 대해서 저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리는 하나님의 의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3장 21절을 보시죠.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자,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건 인류 역사에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3장 21절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의 배신과 반역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희망이 없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다. 인류 역사에 희망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 대반전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 세상에 위대한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 사건은 구약 선지자들이 학수고대한 사건이었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배신과 불법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배신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자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구약 예언자들은 절망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유일하게 남은 소망, 선지자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의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인간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극히 염치 없는 일이지만은 선지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인간은 더러운 창녀 같지만은 하나님만은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혼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 이것이 구약 예언자들이 기대하는 붙잡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의리예요. 하나님은 의리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드디어 선지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3장 21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3장 22절은 바로 다음 3장 22절은 하나님의 의리가 어떻게 나타났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칩니다. 아, 여기서 이 번역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아, 성경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성경 번역에 참여해서 신약 구약과 신약 교사 한 20년이 성경 번역에 참여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신약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성경 번역에 참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다시는 성경 번역 안 한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어책 요즘에 한국말로 금방금방 번역해버리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 번역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100% 완벽한 번역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시간 다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아무튼 자, 성경 번역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번역 정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번역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100% 완벽한 번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3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문의 근거에서 번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리는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충성,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충성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3장 25절, 3장 25절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자, 이것도 조금 이렇게 번역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좀 이 번역도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속죄제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의 피로써. 이 피는 뭐예요? 죽음으로써. 아, 죽어야 속죄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의 신실함을 통하여.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실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 죽음을 수용할 때까지,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속죄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예수님의 순종 행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도 찬송에서 찬송 불렀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예수님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의 고민이 너무나 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마시는 잔.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런 의미겠지요. 아버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못 지겠습니다. 십자가만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나는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스스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친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들의 그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거짓 하나님의 종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속이고 호화오식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예루살렘 못 가게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 하니 예수님의 마음의 고민이 너무 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받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무려 세 번이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못 지시겠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는 없고 예수님의 고민은 극심해졌습니다.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기로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리는 밝은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지만 십자가만은 못 지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리는 물거품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의리는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결과 우리가 지은 그 무서운 죄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셋째로 하나님의 의리는 오래 참으심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래 참으심.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인간의 죄, 인간이 하는 행동, 우리가 뭐 우리가 이 개미들이 땅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거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인데 우리 인간들이 무슨 하는 일 거기에 관심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이 악행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권한이 있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누구에게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죄 용서쯤 하나님께 식은죽 먹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 용서? 우리 하나님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3장 26절을 보시죠. 3장 26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다. 아, 3장 25절, 뒷부분, 앞부분 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3장 25절 중간 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처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인데요. 자, 자, 그런데 자, 아무튼 지금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일이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았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상처를 입어요. 실망해요. 상처 입어요. 분노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 자식 말고 다른 자식들이 뭐 못된 짓거리 하면 우리 뭐 별 관심 안 갖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식이 못된 짓거리 하면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면 당장 처벌을 하고 싶죠. 당장 진노를 쏟아붓고 싶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와요. 자,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이제 해방돼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쪽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또 양쪽이 합의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의미해요. 정식으로. 자, 이게 이제 결혼 이런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살아야죠.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즉시 모세에게 지시한 게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을 만들어라. 이제 성막. 왜냐하면 그때는 텐트죠. 텐트.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딱 여기다 기둥 세우고 집 지을 수 없어요. 그 일은 나중에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은 성막 텐트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텐트로 이동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라, 어떤 기구들을 준비해라, 또 제사장의 역할은 어때야 된다. 이걸 자세하게 지시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해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이에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랑이 이제 집을 구하러 또 이렇게 가구를 사러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사내하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봅니다. 저도 그래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바람 피운 거 나 관심 없습니다. 나 화 안 나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전 못 참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분노가 막 일어나요. 막 당장 찢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진노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천불이 나지만 참고 또 참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참으실까요? 3장 25절 뒷부분 보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참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려고, 신부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참은 거예요. 우리가 배신을 해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신의 이야기는 구약성경이나 도처에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끔 자기 백성에게 채찍을 든 적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 이 채찍을 든 건 그들을 회개하려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고 회개해라. 마지막 때에 미래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해라. 그런 의미였지요.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십자가 위에다 다 쏟아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그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에게, 그 순결한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죄 없이 순결한 예수님에게 다른 인간의 그 많은 죄를,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아들에게, 순결한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간의 상식하고도 맞지 않아요. 인간의 법하고도 맞지 않아요. 인간의 정의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뭐예요? 인간의 상식은 뭐예요? 아,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는 거죠. 이런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우리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하나님의 의리는 끝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을 믿어요? 인간은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오래 전에요, 제 신학생 중에 교사 출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아마 좀 나이 들어서 사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분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늘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로마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의리의 복음을 선포, 설명을 하면 소심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이 밝게 펴져요. 제 눈에 보여요. 밝게 펴져요. 자기 같이 한 형편을 보면 도대체 희망이 안 보여.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의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의리의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 확신을 갖고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매력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킵시다.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이겨냅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도 의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리의 사람이 됩시다. 부부 사이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성도들 사이의 의리를 지킵시다. 배신, 절대 배신하지 맙시다. 세상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을 사귀면 절대로 손해 안 봐. 저 사람들은 절대 배신 안 해. 친구를 사귀려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거라.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리는 우리를 통해서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의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의리가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